어떻게 보면 공자의 생애는 그가 끼친 엄청난 영향력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중국인은 그의 생애가 평범하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만들어 나가면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유교의 전통에 뿌리내리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려고 애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몇천 년 동안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상만 해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근데 정말 저도 노력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지금도 영향을 주고 계시잖아요. 고전일기 진행하시면서.
아, 그러니까 고전일기가 이렇게 만만하다. 이런 희망을 주는 그런 영향력일까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일단 말이죠.
네.
스튜디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일기 오픈 스튜디오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네, 방청객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진짜 많이 오셨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 끝에 보이지가 않아.
아우, 거기 뒤에 어디서 손을 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멀리서 네. 오셨는데.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이 2주 동안 읽어온 논어를 마무리하는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드디어 10번째 시간이군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심오한 논어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네.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심경호 교수님에게 논어 특강을 부탁드렸죠.
아, 정말 힘든 자리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논어의 대가 고려대 한문학과 심경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의 심경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마치 한 30분 전에도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네요.
맨날 만나는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은 네. 오늘 어떻게 컨디션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특강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요 논어를 몇 번이나 읽으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어렸을 때 한 번 읽고 네. 대학 때 한 서너 번 읽고
서너 번?
그리고 강의하느라고 뭐 한 서너 번 읽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너 번이라는 건 서너 번 곱하기 열 번.
그런 건 아니죠.
서너 번, 서너 번, 서너 번 하면 얼추에도 한 20번은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논어하기 전에 닥터지바고 했잖아요.
네.
닥터지바고를 저도 중학교 때 봤어요. 서울에서 스카라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스카라
내내 극장. 졸았고.
네.
그다음에 대학 때 새로 봤는데 조금 감흥이 있었고. 30대 봤을 때는 더 감흥이 많았고 40대 때는 완전히 감흥이 왔었거든요.
50대 때는 어떠셨어요?
여보세요 지금
안 넘어가시네. 네.
그러니까 논어도 이 읽는 시기마다 인생 시기마다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아마 저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논어를 사실 암송한다 그래서 논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고전은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논어는 공자의 그 인격이 그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논어를 읽으면서 나는 공자를 어떤 이미지, 어떤 상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논어 강의하실 때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다 암송하라는 것보다도
네.
자기가 가장 중요한 마음에 그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을 펼쳐가지고 그것을 여러 번 소리내서 읽으라 그럽니다.
소리내서.
네, 소리내서 읽고 그다음에 원고지 같은데 나가 이렇게 한번 써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필사의 방법이네요. 베껴쓰기.
그래서
네.
옛날 불경에서도 와. 사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한번 써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심경호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랑 같이 그 방송할 때
네.
옆에서 말씀하실 때 계속 베껴쓰기 했었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와, 네. 나만 안 한 거네, 그럼.
아니, 그.
되게 웅큼하시네요, 선배님.
제가 좀 그래요.
웅큼해요. 노는 것처럼 하시네.
공부에는 네. 그 왕도가 없기 때문에 네. 웅큼하든 안 웅큼하든 틈틈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아까 전에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필사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필사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저 거죠. 쇼핑할 때. 죄송해요. 이제 저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학생들에게 이제 논어를 강의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학점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결국은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공자의 의외로 그 초상화라든가 조각 물론 게 많아요. 그것하고 자기가 공부한 거하고 일치하느냐,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대학에도 산동의 어느 대학에서 기증한 그 공자의 흉상이 있어요.
흉상.
네.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학생도 있지만 꼭 가서 찾아보고 그것하고 전에가 읽은 논어의 구절하고 어느 부분이 일치되는가 이게 질문을 하죠.
아니 논어 그 공자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이에요?
글쎄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자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네.
맞아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사회의 그 풍파라든가 또는 어떤 그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또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웠는데요.
네, 그 선생님.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공자님이 네. 외모가 어떻게 생기셨나요?
아, 네.
정확한 건 제 스타일은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네. 학생을 보고 그 공자의 상을 그렸더니 떡하니 자기 초상화를 그려낸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 학점을 얼마를 제가 주셨을 것 같습니까?
이제 F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아까 좀 말씀드린 초년의 공자냐 중년이냐 만년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 학생의 경우는 일부 점수를 받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패기 만만하고 세상에 대한 그 이상,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니까.
그렇군요.
저는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도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가끔 게시판에 글 남기고 반디 게시판에도 좀 글 올려주시나요?
네.
아까 열을... 100명이었는데 목소리 지금 3명이 달라서 3명. 어떻게 팟캐스트로 네. 들으시고 글도 많이 남겨주시나요?
아, 문자. 네.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죠.
예. 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방법 쉽습니다. 그 업, 이 앱 같은 거 많이 있는 스토어 있잖아요.
네.
반디 검색한 후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쉽죠?
쉽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의 퀴즈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퀴즈는 우리 심경호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심경호 교수님.
네, 제가 퀴즈 내는 건 이렇습니다. 논어라는 책명에서
네.
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
네.
어?
1번 말씀, 2번 글.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
이거 어려운데?
그러게요. 네. 교수님이 퀴즈를 내시니까 왠지 네. 시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논어의 어는 무슨 뜻일까요? 1번 말씀, 2번 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은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청객 중에요. 지금 최연소 방청객에 한 분 있어요.
지금 9세.
선생님, 그 옆에 마이크 예 학생한테 좀 학생 예 어디서 온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황정민.
아이고, 황정민. 어디서 살아요?
인현동.
인현동이 어디지?
일원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원동? 인현동? 관악구?
인현동.
인현동, 그래요. 네. 오늘 누구랑 왔어요?
응, 누구랑
엄마랑
왔어?
언니랑.
언니는 언니랑. 어디 있어요, 언니는? 아, 거기.
언니가.
코 찌르겠다, 그러다가.
언니 코가 많이 답답해서 동생이 코를 파주려고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고비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몇 살이에요, 지금?
9살.
9살.
아니, 근데 9살인데 고전 읽기 들어요?
엄마랑 같이 들어요. 가끔.
그래요.
가끔. 가끔 들을 만은 해요? 솔직히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주세요.
저기요.
예.
가발 좀 고치세요.
가발이 많이
가발 삐뚤어졌어.
예. 어때 언니 가발 네. 괜찮아요?
가발 아니잖아요.
어때 네. 헤어스타일 어때요?
예뻐요.
애가 그래요. 괜찮네. 이따가 저기 나와요 언니가 한번 안아줄게요.
그래요.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부터
논어를 와 논어를 접하다니.
그 우리 황정민 양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보장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논어 듣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개 탔네, 개 탔어.
개 탔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죠.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오마일러. 자전거 탄 풍경의 오마일러브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인천 옥년여고 2학년 6반 학생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고3 올라가는데 힘내라고 하고 싶어요. 2학년 6반 화이팅 사랑해 하셨네요. 이 2학년 6반 네. 담임선생님이신가 봐요. 임병혜 선생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네.
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잖아요.
진짜 훌륭하시네요. 네. 지난주 월요일 논어 첫 시간 교수님이 출연하신 후에 게시판에 청취자 한 분이 교수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서범근님의 질문인데요. 질문이 총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주나라 영양 20년 이게 기원전 551년 정도 되는데요. 노나라에서 태어났는데요. 나라가 어지럽게 되자 제 나라에 가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52살 때 처음으로 중도의 제라는 벼슬에 올랐습니다. 후에 대사구라는 최고 재판관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노나라에 대한 제 나라의 간섭이 심해지자 벼슬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노나라의 재판관이 제 나라에서 간섭이 있다고 물러나나요?
그러게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여기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 약간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 지금 공자님이 태어나셨던 곳이 이제 곡부라는 것이죠. 그 산동성의 노나라의 중심 지역인데요. 그 바로 위에 산동성 지역에 즉 해상 무역을 하면서 강대국이었던 제나라가 옆에 있습니다.
네.
근데 노나라는 당시 네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후, 맞으면 노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이 약해지고 밑에 있는 그 대부들의 힘이 강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알력 관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제나라가 끊임없이 노나라를 압박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노나라에서 이 공자 같은 훌륭한 분이 어떤 정치에 상당히 일선에 나서게 되면 제나라의 그 외적인 그런 압력이 오히려 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뇌물이라든가 또는 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공자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노나라에 대한 간섭이었다 라기보다는 노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그 노나라의 대부들을 움직이고 또 공자 자신은 또 대부들의 권력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그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최고의 성인으로 알려진 공자님께서 어찌하여 56살 때부터 모국인 노나라를 떠나 소달구지를 타고 약 14년간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인을 실천하고 혼란한 사회를 구제하려고 노력하셨는지도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공자 자신은 이제 본인은 성인이라고 한 적이 없죠.
네.
말하자면 그 현실에 여러 가지 그 명분이 억울해지고 또 인륜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땅에 떨어지는 세상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노나라의 그 내분 이 상태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억제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철안 천하했다 그러죠. 수레를 타고서 이 천하를 떠돌아다녔다라고 네. 하는 그런 방랑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공자의 어록이라고 하는 논어답게 정말 주옥 같은 문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중에서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그 사실은 인지생야 직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있었죠.
네.
그 인지생야 직, 망지생야는 행위면야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올곧다, 정직하다라고도 되겠죠.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도 되고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떠한 경우든 정직하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도 됩니다.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은 계속 박해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정직함이 없이도 잘 그저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행이 어쩌다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걸 면했을 뿐이지 그것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공자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박해를 받나 봐요.
받아도 너무 받으니까.
너무 사람이 좋고 정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박해를 받아.
그러니까요.
집에 들어가면 박해를 많이 받아 내가.
그게 유독 받더라고 그 집에서.
네. 좀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네.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살짝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을 돌려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내가 저 너무 정직하니까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예뻐 항상 밖에 봤잖아요 정직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많이 부끄럽네요 제가 제가 대표로 사과드릴게요 근데 교수님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 많이 하나요 보통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좀 강의 학생 수가 많으면 네, 좀 네. 꺼려서 안 하는데 그러나 이메일로 질문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무슨 질문? 이메일로는 왜 이메일로 질문을 할까요?
아무래도 논리정연하게 글로 써서 전달하고 네. 싶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또 본인들이 네. 또 한번 찾아보고 질문을 하니까 반드시 그 즉흥적인 질문이 아니어서 대단히 그 놀라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질문 보내주신 서범근님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선물 보내드려야죠.
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예? 아 집에 그 왜 혼나냐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얘 집에 들어가서
왜 걱정거리를 줘요?
저기서 자꾸 소곤소곤거리시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희 그 집에 있는 분한테
네.
당신 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러면은. 화를 내면서 팍 저한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뭐 이뻐지긴 뭐가 이쁘죠? 지난주보다 3kg 쪘는데 이래서 제가 혼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융통성 없게 칭찬을 막 해프게 막
가발 똑바로 써요.
가발 이거 진짜 오늘 제일 많이 꾸미고 온 건데 자꾸 가발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가발 같습니까?
아니요.
거봐 질투하는 거야 지금.
내 가발이 비틀어졌어. 아유. 자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네.
공자님의 말씀을 기록한 논어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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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는 무슨 뜻일까요?
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번 말씀, 2번 글.
네, 여러분 아시는 네. 분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바로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이경신님과 우서연님이 여기 오시자마자 바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이디나 맨젤의 Let It Go 듣고 가죠. 네, 이 노래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나왔던 노래죠.
네, Let It Go.
그래서 그런지 우리 황정민 양도 아는 노래였어요.
좋아가지고 막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노래는 저희들이 그 방청객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앞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요. 논어입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우리 심경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려서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강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논어가 사실 참 가까운 책인 것 같으면서도 참 먼 책인 것 같아요. 아마 고전이 가지고 있는 숙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논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또 2500년 전, 또 2000년 전 이렇게 이루어진 책이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논어를 읽다 보면 누구나 다 굉장히 친근하다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어휘들 그리고 많은 표현들이 현재도 우리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들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논어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주 저렇게 뭐 높은 차원의 그런 얘기보다도 현실 생활, 우리 삶 자체를 보다듬어주는 말하자면 우리의 슬픔이라든가 우리의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표현해 준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좀 더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대학 시절에 읽었을 때에는 조금 논어는 고리타분하지 않는가 하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그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끝나가는 시기였었는데 중국에서 이 논어를 아주 보수 반동의 책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논어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어렸을 때 읽은 것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읽다 보면 너무 인간을 뭐 바르게 살자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도덕 후라집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별로 탐탁지 않은 면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전공이다 보니까 다시 되읽어 나갔는데요. 차츰차츰 되읽으면서 그리고 다시 지금 제가 이제 곧 이제 이순 60의 나이가 곧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젊은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뭐 군자나 성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뭐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에서 누구나 그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조금 반성하여 나가면서 그리고 정직한 그런 원리를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사회에서 건강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 점이 이 논어의 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그 최근에 그 정조 대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조 하면은 성군 중에 성군이잖아요. 그죠? 세종 다음으로. 근데 정조 대왕이 어려서 본인의 그 호를 지은 게 있습니다. 자기 말하자면 공부하는 방에 호를 지었는데 그게 홍제묘예요. 그래서 정조 대왕은 자신의 문집을 홍제 전서라고 죽기 전에 본인이 묶었습니다. 5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홍제라는 말 자체가 논어에는 홍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한 인간이라면 뜻을 크고 아주 강인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그 아버지가 뒤주에서 갇혀서 죽고 하는 여러 가지 험악한 정치 상황에서도 이 정조가 결코 삐뚤어 나가지 않고 말이죠. 혹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그 자기한테 그 모해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버지한테 모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처벌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먼저 자기의 삶 자체를 기획을 한 거죠. 그럼 그 큰 뜻이란 건 뭐냐? 군주로서는 당연히 민생을 살피고 백성들이 누구나 다 어느 누구도 구석에서 우는 사람이 없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잔치한다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다면 그 잔치가 즐거울 리 있겠어요? 정치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논어에서 바로 얘기한 건 뭐냐. 노인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 젊은이들은 믿음을 서로가 믿게 한다는 거. 보듬어준다는 거. 아주 평이한 얘기거든요. 근데 바로 이 공자의 논어에서 이 정조는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모든 모델들을 찾은 거죠. 정치로는. 그리고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외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평온해가지고서 항상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두려움을 참 많이 가져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정직하게 산다 그런 것도 참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행에 대해서 나는 굽힐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을 텐데 정조는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순간순간 두려움이 들겠지만은 논어를 하나의 규범으로 삼아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됐다는 걸 생각해서 호를 홍제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죽기 전에 50세에 이제 그 문집을 편찬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논어면 공자가
좋아했던 선배 중에 거백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거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이 50이 되어 가지고 지난 49년을 반성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누구나 인생에서는 그런 어떤 전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했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조도 본인이 설마 50세 죽으려고 생각을 못했겠지만은 그때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글들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문집을 편찬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태백도 심지어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주세분 같은 분도 그렇고 일본의 학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50의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 49년을 반성한다는 것. 이건 꼭 나이가 49세도 50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지금 순간이 새로운 전환기다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논어는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정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어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인이라든가 뭐 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직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상들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혹은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 자기 몸하고 딱 일치가 돼야 된다. 삶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언행일치죠. 그죠? 말씀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지식과 실천이 일치해야 된다. 오늘날 정치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식,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어록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공자 자신이 편찬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뒤에 또 돌아가신 뒤에 또 제자들의 또 제자들까지도 이 어록이 포함돼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마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일관되게 이는 뭐다라고 하는 것이 쭉 뭐 하기 편에 나와 있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읽기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때그때의 맥락 속에서 나온 말들이 어쩌면 지금에 다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너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전의 특징이라는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꼭 동양고전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서양고전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고 그렇습니다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풍파에 견디듯이 인간도 풍파에 견뎌서 그 사람의 온축된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시 고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나 이런 것을 다 견뎌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대혁명 시절에는 이 논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수반동의 책이라고 그랬지만 바로 공자가 복권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뭐죠 한류라 그래서 케이팝이 유행이지만 중국에서는 공자 뭐 해가지고 해서 공자를 그 수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자기네 문화를 알리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재발견될 수밖에 없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논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고전이 아니거든요.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보편적인 고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본의 저 메이지 시대 근대 속에서는 논어와 주판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논어 속에서 자본주의를 읽어낸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광말약이라는 꼬모로라고 하는 학자는 오히려 이게 보수반동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노예제 사회를 비판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서다 이렇게 읽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 어느 것도 사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모두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공자의 얼굴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 고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층위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그 촘촘히 짜여져 있고 그것들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논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죠. 뭐 서양에서도 이를테면 이 볼테르라든가 이런 불란서에서 여러 가지 계몽주의 사상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가장 모델했던 책이 논어였어요. 논어가 의외로 서양에 굉장히 이런 식의 읽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에 대한 얘기라든가 저 인간의 그 삶의 저편 죽음의 이후의 세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공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고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갈 때 어떠한 가치 윤리가 필요하냐는 것을 계속 논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중세 사회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문을 공부가 좀 소홀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매우 가까운 책이다 이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실크로드 아시죠? 그죠? 실크로드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크로드 하면 도낭 근처에 가게 되면 아스타나 고분이라고 하는 고분군이 있어요. 유명한 고분군인데 이 고분은 장씨성을 가진 사람들의 고분이다. 한 800년대에 그 지역에서는 호족 세력인데 중국인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중국의 주변에 있었던 말하자면 중국으로 봐서는 이민족이라고 할까 이런 그 분들의 그런 무덤인데 이 사람들이 일부가 당태종의 그 침략이나 이런 것에서 항복을 해가지고서 장시성을 받고 그쪽으로 중국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는 저는 그 역사적인 사석보다도 참 재밌던 것이 그 고분에는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대학 때 읽은 책 중에 보니까 그 고분에는 네 사람의 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벽화가. 그래서 그걸 보고 싶었던 것이 1979년부터 그 그림을 한번 꼭 보고 싶다가 근 뭐 한 30년 지나가지고서 그걸 실제로 가본 겁니다. 근데 왜 보고 싶었냐면 거기에 사람에다가 이름을 쓰기를 뭐 예를 들어서 석인 돌 사람 또는 목인 나무로 된 사람 옥인 이렇게 됐던 거. 하나는 뭔지 안 써 있고 다만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쓰면 신언인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어느 일본 학자의 논문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굉장히 저는 꿈이었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왜 네 사람의 그림일까? 혹시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30년 만에 제가 미스테리를 푸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거기에서는 설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차츰차츰 이 사람이 성장한 것을 저렇게 벽화로 그려놨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걸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서 보니까 실제 그건 어린아이부터 뭐 성인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의 성인을 그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논어에 있는 강의 목누른 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해야 될 최고의 가치지만 이것은 사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올바른 정의 관념을 갖고 강인하고 그리고 올곧게 그리고 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주 질박하게 검소하게 말이죠. 자기 겸손하면서. 그다음에 누리라는 건 뭐냐면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실천을 해나가면 그러면 좀 인에 가깝다. 최고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을 거기다 실현해 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한 사람을 목, 옥, 석인데 한 사람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신언인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고 이것은 제가 세금자의 금인일 거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30년 만에 그걸 확인한 거죠. 왜 그 말을 말씀드리냐면 신언인이라는 것은 말을 삼가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논어 뒤에 공자의 후손들이 적었다고 하는 이건 뭐 위서라고도 되는 건데 공자 가어라는 책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자가 제자들하고 주나라의 어느 사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브론즈로 되어 있는 조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그 입에 철사줄이 세 번 동여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이 사람의 입에는 철사줄이 세 번 동여매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이거는 옛날의 신언인 옛날에 말을 신중하게 했던 사람이다. 너희도 말을 신중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구령 할 때 함구 있죠. 함구령이라는 말의 고사성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함구라는 게 입에다가 봉함을 했다. 말하자면 실로 뭐 해가지고서 입을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걸 보면서 바로 이것은 금인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 금이라는 건 황금이 아니라 브론즈를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이 신언이라는 것을 말하면 눌. 눌이라는 건 어눌이다 그러면 좀 말을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천하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구구절절히 논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강의 목눌 근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구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지만 이 사람이 귀족으로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에 가까운 덕목들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걸 묘지명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놨던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논어라는 것이 굉장히 살아있구나. 우리 가까운 데 있는데 이것을 몰랐구나. 한쪽에서는 홍제라고 하는 말에서도 논어가 쓰여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는 가장 변방에서도 그런 벽화에도 남아있고 사실은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논어를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 지명에도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 이름에 특히 남자들 이름에 많이 쓰죠. 민첩할 민자 많이 쓰잖아요. 민첩할 민자 많지 않습니까? 민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민이라는 게 뭐냐면 민첩하다는 건데 왜 민첩하느냐. 말은 좀 더디더디 하더라도 행동하는 실천하는 데는 민첩하게 하라는 뜻이죠. 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이름들을 지을 때도 사실은 그런 고전들을 이용해서 지었거든요. 우리는 사실 의미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이라는 게 참 멋있는 게 이 서울에도 그렇고요. 지방도 그렇고 다 이 멋있는 것이 뭐냐면 의미의 공간 속에 살고 있어요. 어느 이름 하나도 그냥 지어진 것이 없는 거죠. 제가 무극에서 태어났어요. 충청북도. 무극이라는 데가 극이 없다는 건데 태극보다도 더 앞선 거란 말이에요. 무극 옆에 생극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도대체가 그런 주역의 멋있는 그런 이름들을 사용해서 지명을 사용한대요. 이천. 또 경기도 이천도 주역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죠? 논어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이 공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뭐 중국에서 활동했던 혹은 또는 2000년 이전에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살갑게 우리 삶을 지금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서 읽으면은 훨씬 더 논어라는 것이 재미있고 또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열어놓는 거죠. 열어두는 거. 우리가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논어에서 또 공부로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 중요한 게 호학 아닙니까? 그죠? 학이 시습지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이것을 보면 뭐 어떻게 뭐 잘 되려지 하는 이런 생각보다 아주 순수한 지식 그리고 그 지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과학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탐구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해나갈 때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 삶이 풍부해지거든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공자는 여러 곳에서 호학을 얘기했고 본인도 나는 호학의 사람이다. 나는 성인이야. 완성된 자가 아니야. 그러나 끊임없이 나는 나 자신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한테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것이 저는 공자의 논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뭐 설명하면 이것이 뭐 천명은 어떻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 맨날 좌절하고 또 맨날 선과 악이 물어뜯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인간에 대한 불신을 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져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모토로 갖고 우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을 이해할 때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마음에서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그럴 때는 남도 얘기를 안 하지만 아까 초등학교, 소학교 2학년이라고 했죠? 그죠? 2학년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학생들도 바로 앞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고쳐야 되겠고 제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평생교육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다 이 논을 읽어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공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유교무류라 그럽니다. 가르침은 있되 부류가 없다는 말은 처음으로 말하자면 평등교육의 이상을 실천했다고도 봐도 돼요. 그 이전에도 학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운의 귀족의 학교였고 정치가 되는 학교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자공과 같이 돈 많은 자제도 있고 안녕과 같이 굉장히 어리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자로 같이 좀 뭐 좀 뭐랄까 좀 거친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차별 없이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누구나 배운다면 누구나 그리고 실천한다면 자기의 인간을 자기 스스로가 변혁시킬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자의 이 논어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이라는 것을 가장 그 최고 이상이라고 생각할 때 인이라는 것은 유인호와 유기호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통해서 남에 의해서 인이라는 것이 완성되느냐 아니면 자기에 의해서 완성되냐 할 때 답은 질문을 던졌지만 결국은 나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 내 자신이 나의 삶의 변혁 주체이고 바로 사회 정치의 변혁 주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논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선하고 젊은 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젊은 학생이건 어린 학생이건 나이가 많은 분이건 다시 이것을 끄집어서 고전으로 정말 음미하고 내가 이 삶을 살아나간다고 할 때 제대로 논어를 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심경호 교수님의 고전 읽기 논어를 잘 들었습니다. 네. 짧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방청객 여러분 중에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질문 받죠. 돈은 안 받습니다. 질문만 받습니다. 재밌구나.
황정민.
너 웃기려고 짰어 아까. 네. 자, 질문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자, 어디 계신 누구신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 영통사는 그 제2의 이태석 신부와 노벨 평화상을 꿈꾸는 그
괜히 소개시켰네요.
야망이 아주 크시네. 네,
그냥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조국원입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아, 그 공자님께서 살았던 그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그 사람 민자를 서민들이 못 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 민자를 썼다 그러는데 그게 혹시 맞는지, 또 그 선비 사자가 그 붓을 든 지식인 집단이 아니라 어떤 도끼를 든 무사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는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참, 네. 우와, 대단하신 참 높은 질문하시네요. 네, 저분
진짜. 아주 그 한자의
그
학식이 아주 깊습니다. 네. 사실 그 공자는 이제 춘추 시대죠. 공자로서 사실 춘추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 춘추라고 하는 책이 이제 집필된 시기까지니까요. 그 춘추 시대인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인하고 민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민이라는 건 그 조금 오래된 그 금성문 갑 저 금문이죠. 금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의 눈에 이렇게 화살 같은 게 꽂혀 있는 모습이에요. 어. 상당히 흉측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은 우민정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제대로 사물도 못 보게 만들고 노예처럼 사용한 그런 네. 집단이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자기 저 자작농이라든가 혹은 그 이상의 그 상업하는 집단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들이 사실은 그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지만은 이게 춘추시대에 과연 공자가 그런 의미를 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소리 좀 다릅니다. 더군다나 네. 논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 시대에 집필된 것이 아니고
네.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전국시대 심지어 한나라 초기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다 춘추시대에 있기 때문에 공자가 이런 말로 했다라고 환원시켜 얘기한다면 논어를 제대로 읽을 것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네. 좀 무리가 있다.
무리가
네.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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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고 하는 것도 아까 도끼를 지금 무사집단 사실 사라고는 도끼를 든 것이 아니라 도끼를 거꾸로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끼라고 하는 것은 꼭 그걸 든 무사집단이라기보다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네.
앉은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을 꼭 무사집단으로 보시지 말고 역시 지식인 집단 어느 정도 신분이 그 학문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뭐라 그럴까 노동에서부터 약간의 해방이 돼 있었던 그런 네. 지식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날로 봐서는 뜻을 가진 예, 그런 하나의 우리 시민들,
네.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더
계신가요?
기회를 드릴게요.
네, 네. 네. 질문 주세요.
네.
아, 네. 그 아까 인사드렸던 박시현입니다.
네.
그 제가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초등학생 친구가 와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만약에 초등학교 과정이랑 중등학교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을 교육할 때 그 교육 과정에 논어가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될지 예, 그런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논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성이 2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논어의 그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 같아서 이것은 좀 굳이 안 가르쳐도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네.
따라서 논어 자체를 통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한테도 좀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
전문가들 얘기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경구들 중요한 어구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중에서 맥락이 분명하고 이의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구절 뽑아가지고 가르친다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걱정 많이 네. 하지 마세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또 있으세요?
네. 뭐든지 좋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네, 방청객 네.
예, 그러세요. 마이크에다가
뭐 무슨 말씀하시죠?
전화번호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예, 예, 예.
그 명무진 선배님은 그 자신의 천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상한 질문 하는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권준영 선배님한테는 그 뭐 다른 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전만의 맛이 있다면 무엇인지.
고전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나름 이렇게 뭐 선배님들이죠. 인생의 선배님들이 알려주시는 거 보니까 셀프 토닥토닥? 셀프 쓰담쓰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고전 읽기가 개인적으로 제 삶에 제2의 전성기를 주는 그런 프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천명을 물어보셨는데 네, 저희 천명은 고전 읽기입니다. 아니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방송 고전 읽기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인문 고전을 읽는 것. 네. 그것도 저의 천명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기셨어요?
아니.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정말 정말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그래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아주 저 방청객들 오셔가지고 네. 많은 자극이 됐고요. 또 저도 많이 또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이 고전을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가 또 되면 꼭 한 번 더 모시고 싶은 그럼요. 그런 네.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끝곡은 특별히 교수님이 신청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어떤 곡? 신청해 주시겠어요?
21 이런 거 아니죠, 교수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 아니죠?
그것도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산을 참 좋아합니다. 네. 산이라고 하는 것이 좀 명상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산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특히 저 한계령
인자요산인데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인자요산이네요.
인자요
지자요수 인자요산. 네. 그래서 인자하신 우리 심경호 교수님께서는 산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경호 교수님의 신청곡 양희은이 부르는 한계령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와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